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간 이어지는 탄핵 정국 한가운데서 우리 정부에 날아든 외교 청구서, 이번엔 민감 국가 지정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일인데 우리 정부는 지정되고도 두 달 가까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간 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 리스트에 들어간 건 두 달 전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JTBC의 서면 질의에 전임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안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 팽배한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는 북한 핵무기에 공동 대응할 핵협의 그룹까지 내놨지만 미국은 내심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핵역량을 과도하게 과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든지요. 최근에 국내 이런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이런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비상계엄 뒤 권한대행 체제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이 리스트에 든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부는 뒤늦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한미 간 핵기술 협력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형의 그 제한이 굉장히 커요. 미국의 카운터파트에서 한국처럼 지정이 돼 있는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 연구진의 방문이나 미국 기술자들과의 협력을 꼼꼼하게 직접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의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미 외교에 많은 공을 들여왔기에 그 충격이 더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이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A long, long time ago.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과 미국과의 가치 외교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한미 정상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무기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 핵협의 그룹 NCG를 만들었고 이번 정부는 대미 외교의 주요 성과로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마치며 우리나라를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대로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리스트가 효력을 갖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머니머신, 즉 현금자동 지급기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는데 이 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의 핵협력은 견제하면서도 북한과의 핵협상에 적극적인 것도 우려됩니다.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향후 북핵 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패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민감국가 포함이라는 악재는 우리 통상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협상을 시작한 날 알려졌습니다. 우린 FTA 원칙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제안을 가지고 오라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규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현지 시간 1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양국 통상당국 수장 간 첫 면담입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했는데 미국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오면 대통령에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상견례로 앞으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USTR에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관세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방송에 출연해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ight, if you're going to tariff cars from anywhere, it's got to be tariffing cars from everywhere. That's the whole point.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력폭을 넓히고 있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산업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등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 등 관련 부처는 민감 국가 지정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락 의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바이든 정부 끝 무렵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나쁜 뉴스죠. 우선은 우리가 낙인 찍힌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유사한 낙인이 가해진 나라가 뭐 또 있는데 가령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다 핵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대만이 있긴 합니다만 좀 특이한 경우고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러한 낙인이 찍힌 경우는 우리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네. 그 배경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분명히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은 한국 내에 비등하는 핵무장론 또 뭐 핵잠재력 확보론 등 결국 핵무장에 관한 담론들이 한국을 민감한 나라로 보도록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민감 국가가 아니라 그 최하위 범주다, 기타 네.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이제 이 결과를 좀 물타기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이 낙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국의 과학자들이 네.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연 2천에서 3천 분이 왕래하면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연인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류 협력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절차적인 제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되면 연구 협력의 질과 수준이 문제가 됩니다. 민감한 영역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에게 큰 제약인데 미국이 이렇게 보게 된 이유는 한국 내에서 특히 이제 여권 중심으로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지도자들이 핵무장 논자입니다. 윤 대통령도 핵무장 논자라고 할 수 있고 국방장관들, NSC에도 많은 핵무장 논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관료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가 됩니다. 고위 관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 대통령도 내심으로는 핵무장 논자다. 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류의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뭐 가치 외교를 강조하면서 대미 외교에 굉장히 비중을 네. 더 왔는데
네.
이거를 몇 달 동안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좀 놓친 거죠. 저는 물론 우리 외교가 미국 정부 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파악해야 된다고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대사관에서 그런 일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내 핵무장론이 비등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수년간 지속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서 여론의 60%, 70%까지 핵무장을 지지하고 여권의 거의 모든 유명한 지도자는 다 핵무장을 지지하고 정부 내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안이한 관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드시 가령 핵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서든지 아니면 비확산을 다루는 부서든지 어디선가 한국을 민감하게 보려는 흐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간과한 것이 문제고 나중에 이 일이 사실은 언론에 의하여 파악이 돼서 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인식을 하거나 정해지지 않았다고 인식한 것들이 좀 저는 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닐까. 꼭 사전에 적기에 파악해야 된다고 비판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아니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무장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핵 억제력을 확보하면서 일본처럼 네. 뭐 재처리 같은 걸로 이렇게 예외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옵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주장하는 유일한 way out,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제철이나 농축 권한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농축과 제철이 권한을 더 받는 방안을 협상하되 그 전제는 핵무장은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에 서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능한데 만약에 이 문제를 모호하게 놔두고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얘기하면 우리가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우리가 핵무장과 잠재력을 절연하고 해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연시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은 분명히 악재입니다. 우리가 네. 지적된 건 악재지만 만약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핵무장을 주장하던 분들이나 또 여기에 동조하던 여론이나 국민 일반들이 핵무장이 초래할 여러 가지 후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전기가 된다면 악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유용한 어떤 면역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유일한 옵션인 핵의 평화적 이용, 핵무장하고는 손을 긋는 전제 위에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면 악재 속에서도 약간의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성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는 전원 일치 결정으로 혼란이 끝나길 바란다는 시민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이은진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시민들은 손에 색색깔 응원봉 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헌재 방면으로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차선 도로가 다 메워질 정도로 인파가 빼곡하고요. 다 함께 파면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다음 주 안에는 빨리 끝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제가 12.3 내란 사태 이후 계속해서 이 시민들 집회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그날 여의도만큼 나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이게 시민들이 결국 이제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같은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구나 하는 건 그런.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왔습니까?
네, 겨울 내내 눈비를 맞으면서 매일 나왔었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헌재가 빨리 전원 일치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길 바란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발 좀 일상에 들어가서 편하게 생계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네, 그리고 내일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내일도 탄핵 찬성 측은 오후 4시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안국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엽니다. 같은 날 서울 일대 마라톤 대회도 예정돼 있어서 일요일이지만 오늘만큼이나 도심 곳곳이 붐빌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면서 강한 통제에 들어갔죠. 대규모 집회가 열린 오늘은 경찰에겐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헌재 앞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역대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기어코 헌재 바로 앞까지 들어옵니다. 통행을 통제하는 경찰과 고성이 오갑니다. 헌재 주변으로 바리케이트가 놓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헌재 정문을 향하는 인도는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이 골목을 통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골목,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에워싸고는 경찰의 차량이 차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 8대가 동원된 경찰의 차벽 사이는 그 일말의 틈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버스가 다다를 수 없는 좁은 끝에 오자 이렇게 날카로운 날이 달려있는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바리케이드의 가벽과 차벽 그리고 헌재 담벼락에 쳐진 면도날 철조망까지 헌재 앞은 이미 진공 상태입니다. 선고 당일엔 이러한 지상 통제에 이어 헌재 인근 건물의 옥상도 출입이 통제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탄핵 반대 집회가 격해지면서 4명이 숨지고 경찰 버스가 탈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더 긴장하는 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선고 전날 전체 경찰력의 반을 동원하는 을호 비상을 내립니다. 전국 경찰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6,800여 정에 대한 출고를 금지합니다. 선고 당일엔 전국 관서에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가포 비상이 내려집니다. 헌재를 둘러싸고 마치 유증기가 가득 찬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5개 야당은 광화문에 모여서 공동 집회도 열었습니다. 강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출발한 민주당은 광화문까지 8.7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지난 12일 도보 행진을 시작한 지 나흘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막판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어서 광화문에 모인 5개 야당은 범국민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안하세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 5당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해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범국민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연설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주문이 낭독되는 날 대한민국의 범락은 시작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에 거부권까지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당신 뭔데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물읍시다.
범시민 대행진까지 이어간 민주당은 내일도 도보 행진과 광화문 장외 집회에 참가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할 때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미로 향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찬성을 하면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재열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역 앞 4차선 도로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개신교 단체가 연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입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중진 의원 여럿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서 열린 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에 향한 불구동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단상에 오른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간에 발판 없는 깨구락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은 멈춰버립니다.
마지막 연사론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중국, 북한과 결탁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국 오성기 흔들고 북한 인공기 흔들어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보수 우파들은 태극기와 성종이 흔듭시다!
탄핵 각하만이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불법을 감추는 일이라고 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는 내일도 헌법재판소 앞과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자는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5가지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결론 종결 후 18일째인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2, 3일 전 일자를 공지해온 관례로 볼 때 월요일인 17일은 힘들고 화요일인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주말인 오늘도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선관위 통제, 법관 체포 등 5가지 쟁점별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8명의 종합적인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의 신문과 증언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과거 사례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원일치 숙고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자료 송달 여부, 재판관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판단해왔고 탄핵 심판 선고도 전원일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려던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국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알겠다며 충성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후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대원들에게 국회 전기를 끊는 단전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머물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비화폰이 울렸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JTBC가 확보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알겠습니다. 충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이 이끌던 707 특임대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직접 진입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안으로 국회의 전기를 끊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휘통제실에 모인 참모들에게 국회 전기를 끊어 표결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있어 단전 상황에서도 작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전은 특전 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후 현장 대원들에게 국회 단전 지시가 내려졌고 일부 대원은 국회 지하 1층에서 단전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지 5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쯤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좀 더 빨랐거나 707 대원들의 지시 이행이 좀 더 빨랐다면 의원들의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도 선고일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좀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과 뭐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좀 봉투에 밀봉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느라 늦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까지 합의를 하느라 늦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 단계일 거라고 좀 보실까요?
재판관들의 그 의견은 이제 다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론 종결 이후부터 평의를 계속해왔고 이번 네. 월요일이면 20일째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공개 변론을 일주일에 두 번 하면서도 한 번씩은 평의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평의만 한 걸로 치면 굉장히 여러 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지금쯤은 이제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고하게 수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파면 사유가 안 된다라는 기각 의견을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지금 만장일치 인용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네.
왜 자꾸 선고를 빨리 안 하느냐?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로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워낙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재판관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문구 하나하나를 지금 다듬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특히 지금 때쯤에는 이제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좀 다른 의견, 그걸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쓰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늦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 안에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걸 놓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발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최재해 원장 등의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니까
네.
남발된 거 맞다고 헌재가 확인해 줬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네.
그 헌재 결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헌재가 세 명의 검사들에 대한 결정문에 기각 결정문에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은 이게 기각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즉 탄핵 소추를 할 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법률 위반을 인정했어요. 국가 공무원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으나 감사원장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서 탄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위법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탄핵 소추할 만했던 거죠.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남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 탄핵은 뭐 전원일치로 인용이 될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해오셨는데
네네.
헌법학자로서 네. 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려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하나라도 위반하고 그것이 중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위헌 위법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성 판단에서 두 분의 운명이 갈렸던 건데요.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 윤 대통령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 낮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5mm 안팎의 비가 오고 강원 산지엔 많게는 30cm 넘는 눈이 쌓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